스문신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문신을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책의 전반적인, 이 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 이 책을 그냥 단번에 읽고 한 번에 읽고 치우려고 한다. 그러면 추기를 읽으시면 된다. 추기가 말 그대로 요약이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의견에 대한 생각, 아우구스티누스, 오디세우스, 데카르트, 그 다음 파스칼, 그리고 에이헤브.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사례로 놓고 이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자, 여러 사례를 놓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하나를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적인 신념, 데카르트의 신념 체계와 삶의 방식을 선택했어. 또는 뭐 에이헤브처럼 뭐 나는 한번 끝장을 보는 성격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와 삶의 방식이 좀 스스로 부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일관성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사람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점을 보러 가야죠. 되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철학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는가? 스문신을 찾아서 책 표지의 뒷표지에 보면 그 표사라고, 네 번째 표사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신념 체계와 삶의 방식 사이에서 유동하는 것이 철학함이며 이런 철학함이 우리 삶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써놓은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개론 책들 이렇게 보면 철학은 철학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처럼 이것이 철학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철학함이다.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철학은 동사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생각,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는가? 신념 체계와 삶의 방식 사이에서 유동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동으로부터 분별력을 얻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철학적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뭔가 고민이 됐을 때 종교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형이상학에서 제시하는 신념 체계들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옳은 소리일까? 라고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 보는 것. 이게 격금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런 것이 경건함이죠.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할 때 되게 종교적으로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종교에 대한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또는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신념체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막 소박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경건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냥 고집일 뿐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끊임없이 유동하는 것. 이게 경건한 것이죠. 삶의 방식 사이에서 유동하는 것. 휴필 이리저리 재보고 내가 정말 잘했나. 이게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쉬워요. 독하게 맘먹고 딱 이거 하나 내가 그냥 계속 밀고 나가고 남에게 티는 안 내도 자기 안에서 고민하고 이래나 저래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인간은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이러한 행동이 선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선한 행동일까?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선이라고 하는 가치가 생길 필요가 없죠. 혼자서 사는데 무슨 즉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 본래가 선하다라는 말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선이라고 하는 건 본래적으로 사회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저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저 사람이나 나나 서로 괴롭지 않은 상태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선이에요. 칸트가 그런 점에서는 좀 핀트를 조금 어긋났죠. 그냥 착해한다. 이게 이제 실천이성비판의 명령이잖아요. 실천이성의 명령이죠. 그 실천이성비판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끊임없이 그걸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그런 고민이 칸트가 판단이익판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게 선한 거예요. 칸트가 그렇게 말했으면 엄청난 얘기가 되었을 텐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고민하도록 태어났어요. 따라서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은 사람은 본래 고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일 자주 당해요. 자주는 아닌데 이런 일 자주 당하면 이제 거의 미쳐버리죠. 화나서 미쳐버릴 텐데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어. 아, 믿었던 사람인데 당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상대방이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떤 그 A라는 면이었는데 내가 전혀 짐작도 못했던 B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딱 나하고 이 안면을 몰수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상대방이 이게 잘못한 것 같아. 뭐 요즘에 그 뭐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 하잖아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응? 이렇게 대면 저기 뭐예요? 저기 그 뭐라고? 아, 진짜 이럴 때는 어렸을 때 우리 뭐 이게 어른들이 쓰던 말인데 이게 아무리 옥실옥실하게 사이좋게 지냈는데도 응? 갑자기 탁 화면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그럴 사람 같은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원인을 따져보죠. 이렇게 그 사람이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저거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도 물어볼 수도 없고 이미 이제 연락은 차단됐고 뭐 이랬다 해봅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이 사건이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따질 것 다 따져보다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벌써 데카르트적인 자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데카르트적인. 철학에서 자기 반성한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돌이켜본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은 그래요. 본래 인간은.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걸 따져보지 않아요. 그러면 소시오패스가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 이 범죄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 제가 요즘에 범죄학 이론 이런 책 읽고 있는데 나쁜 놈들은 도대체 왜 나쁜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범죄 심리학 책, 범죄학 이런 책이 있는데 최근에 범죄학 이론 교과서 저기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교과서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책에 따르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죄 심리학이나 범죄학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는 아주 드물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회 이 세상에 바글바글 넘쳐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저는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뭐,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뭔 짓을 저질러서 저놈이 저렇게 된 건 아닐까? 나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예?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소시오패스는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는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를 따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인구에, 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재수 없으면 만나잖아요. 맨날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무슨 미담이 넘쳐나는데, 어쩌다 미담이 어쩌다 이게 좀 훌륭한 사람 나와서 그런 것 같지만 세상이 널리고 널린 게 내가 잘못 아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까지 내려가서 고민하고 따져보는 행위가 인간의 선함이에요. 선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행위에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질 않고 고정된 무엇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겠다는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칸트 얘기를 제가 살짝 가져온 거예요. 칸트는 그냥 무조건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카테고리컬 임페러티브 즉 정면명법 지상명령 그렇죠? 가장 높은 명령을 해야죠. 그런데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해봐야 저 사람 착하게 해봐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뭔가 좀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주면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막 스포일드 되지 않을까, 나태해지지 않을까. 아유, 자기 아이를, 어린애가 길 가다가 뭘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애쓰고 있어. 그런데, 아, 내가 걔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 어디선가 지금, 부모는 저 아이가 혼자 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도와줘서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건 아닐까? 또 이거 괜히 또 유괴범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애가 굉장히 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렇게 고민하는 것, 그게 뭐예요? 유동이죠. 그 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해. 그리고 돕는 행위를 해야 해. 자, 그거는 도와야 해.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근데 행위는 눈앞에 이제 나타나서, 드러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나의 의도와 행위를 연결시켰어.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유괴범으로 몰리는 거 아닐까? 오히려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 아이를 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죠. 그렇게 뭐가 적절하지? 이 상황에서 뭐가 적절하지? 적절함. 네. 히라버에서 메트리온이라고 그러죠. 적절함. 그런 적절함을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애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야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세상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넘쳐나요. 그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미담으로 발굴되지 않을 뿐이에요. 오히려 선하게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인간은 그렇게 고민하게 하면서 살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게 훨씬 쉬워요. 한나 아렌트인가? 그 사람이 뭐 악의 평범성 이렇게 말했는데 악은 평범하지 않아요. 악은 악한 놈들은요.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흔하지도 않아요. 악은 세고 세지 않았어요. 차라리 선이 평범해요. 선의 평범성.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는 것. 고민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행위하고 머릿속에서 궁리하고 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걸 철학에서는 그냥 학문적으로 구별한답시고 인식론이다, 윤리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제가 철학고정 강의 마치면서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이 세 가지가 철학에서 아주 주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학은 이제 예비 단계니까 주요 분야이긴 한데 예비 단계니까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거 선하게 사는 게 더 쉽다.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왜 쉬우냐? 고민하게끔 돼 있어요. 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인간은 이 고생물학이나 진화인류학 이런 거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고민하도록 진화해왔어요. 인간은. 동물들은 정해진 길에 따라서 움직여요. 고민하지 않아요. 인간은 고민하도록 이게 진화해요. 그 고민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악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나 이런 애들이 사람들을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극한으로 몰고 가죠. 고민할 여지가 없이 몰고 가서 인간을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뭐 인간 이하의 것이고 그게 악한 짓이죠.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악한 애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행동 방식이 딱 정해,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유동하지 않죠. 네, 철학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내가 뭐 숨은 쉼 찾아서 이건 뭐 나는 이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어 하는 분들은 이런 책을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읽어요? 다른 사람 얘기 뭐 데카르트 별거 없네. 이 불교 아이고야 이렇게 할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고민한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응?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이걸 읽는 거 이게 철학개론 책이니까. 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뭔가 인간의 삶을 쫙 뚜렷하게 밝혀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일까? 이걸 그게 숨은 신이라고 하든 뭐 숨어 있는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든 숨은 아이스크림을 찾든 뭐 뭔가 찾아가 보려고 하는 이 찾아서 자체 찾아서라고 하는 것 찾아간다고 하는 것 계속. 끈 찾았음이 아니라 숨은 신을 찾았음이 아니라 숨을 찾아서 계속 인 서치 포 뭐뭐하는 찾는 과정에 있는 요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읽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별것도 아닌 책 과장돼서 말하고 이 책은 정말 선한 사람만 읽는 책이다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 이 책은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차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챕터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번호로만 해놨어요. 그래서 1장, 2장 해서 39장까지가 있고 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례를 이렇게 보면 1, 2, 3 이렇게 순서가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39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왜 39개냐? 그냥 39개예요. 이유는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아주 사적인 비밀. 아마 1장에 이제 관련돼 있겠죠. 네. 이 챕터의 내용을 제가 뭐 누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면은 그냥 숫자 써 있는 챕터만 읽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숫자 써 있는 챕터들만 읽으면 돼요, 사실은. 제 1장은 이 글을 쓰게 된 인간의 이 글을 왜 이걸 쓰게 됐는가 하는 실존적 인간 현실의 실존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 현실의 실존적 상황.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태평양. 예. 태평양을 건너 사막에 있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리고 태평양과 이어지는 동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저자의 실존적인 상황을 드러내 보여준 거라고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2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2의 무슨 내용이냐 신에 관한 일반적인 표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겠다 그 얘기죠. 2장이 이제 뭔가 내가 인생을 사는 지침을 좀 마련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보는 게 하느님 믿어야지, 뭐 불교 부처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이 인간을 구원하리라는 예언적 언사들이 있다. 그래서 예. 종교적인 것, 신에 관한 일반적 표상. 그러면은 이제 3장은 뭐냐? 서구의 신, 즉 아테나의 신과 에루살렘의 신에 대해서 3장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이잖아요. 그렇죠? 점점점이니까 4, 5, 6장은 그냥 아테나의 신과 예루살렘의 신, 뭐 그런 것에 관한 얘기겠죠. 1장은 들어가는 이 책 전체에 대한 서문이라고 할까요? 서문격이고 2장부터가 이제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장은 신의 종류가 좋은 신, 나쁜 신 그게 아니라 서구에 있어서의 신 그런데 아테나의 신과 예루살렘의 신은 사실 동방의 신이죠. 오리엔트 지역이 여기서 동방 그럼 우리 동아시아까지는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4, 5, 6장인데 4장이 아테나의 신에 대한 얘기고 5장이 예루살렘의 신에 대한 얘기고 6장이 신이 없는 삶에 대한 철학적 태도 이렇게 다뤄져 있어요. 따라서 2부터 6까지가 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2하고 3 이렇게 4, 5, 6은 이제 보충 딸려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다음에 7은 여러 신념 체계들에서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신념 체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8이 8장을 쫙 펴면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8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하고 점점점 해서 19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8부터 19 요 사이에 8부터 18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생각하시면 될 게 사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19 19는 불교라는 신념체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0은 뭐냐 20은 인간의 계약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9는 불교 20은 뭐 그냥 좀 딸려오는 얘기 신과 인간 사이의 얘기니까 그 다음에 21 거기가 데카르트 얘기죠. 그죠? 21장하고 22장이 데카르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21 요구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8장 딱 펴면 아우구스티누스 점점점 있는데 빼고 그 다음에 19 이렇게 가면은 불교 21 가면 데카르트 그 다음에 22까지가 데카르트 얘기겠고 23 거기 보면 오디세우스의 자기인식이 딱 나오죠. 23이 오디세우스의 자기인식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24가 데카르트의 자기의식에 대해서 쫙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4부터 32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데카르트를 다시 재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33은 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34에 가면 33하고 이제 34 있잖아요. 34에 가면 딱 파스칼이 나와요. 파스칼 얘기가 34, 35, 36. 그래서 36에 이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즉 숨어있는 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숨은 신 그것에서 따서 쓴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스칼 얘기가 중심인 건 아니에요. 이 숨은 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34에서 36까지가 파스칼 얘기고요. 37이 이제 결론을 향해 가는 얘기인데 38 거기가 AF죠. AF 얘기가 있고 39가 결론입니다. 그런 다음 축이는 전체 요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숫자로 표시된 챕터들만 읽으면 그냥 부담 없이 쫙 전체 내용을 추려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1장은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2장이 신에 관한 일반적인 표상이죠. 신에 관한 일반적인 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에 관한 일반적인 표상. 제2장 좀 보면 신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앎을 넘어서 있는 거죠. 인간이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인간이 묻고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기력만 결국 남게 됩니다. 무기력만 남게 되고 그런 무기력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신앙 특히 기독교적 종교 이쪽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모자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그 현존하는 사태 철학적으로는 이제 현존하는 사태라고 포 한데네스라고 눈앞에 놓여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소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나의 삶을 버리고 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 환상이죠. 그러니 차라리 자기가 진정한 어떤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일단 나의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에게 매달려서 오로지 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신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신이 날마다 속삭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 뭐 그 카톡인가? 그거 많이 하던데 뭘 그걸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전적으로 신의 이 챕터 2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전적으로 그런 신에 매달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딱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은 철학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달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고 이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이 나이쯤 되면 좀 확신도 좀 갖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신하지 않는 것. 네. 그게 이제 철학적인 삶인데 이게 제2장은 어쨌든 절대적인 신에 매달려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인생을 보면 막 엄청 개판이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이건 이론적인 얘기인지 아니니까 다음에는 3장부터 이론적인 얘기들을 쭉 좀 해나가볼까 합니다.